신명기 1장 9절. 신명기 1장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삼았다. 이 신명기의 서두의 기록에 뜻밖에도 모세가 여러 지도자를 세운 것, 여기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른을 삼은 것,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패장을 삼은 이 일이 서두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복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그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 지도자를 삼는 일이 선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부르신 백성에게 골고루 혜택을 입히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형태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먼저 이 여러 중간 그 리더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개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며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째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째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돕는 여러 지도자를 세우게 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로 세웠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시행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걸 누가 잘 받아서 잘 나눠줄까 이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시겠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을 받아오는 자가 먼저 지친다고요. 의외로 그 부분은 생각이 보통 없다고요. 받아와서 나눠주는 일, 나눠줄 때 게을르거나 무슨 그,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뭡니까? 정확한 단어가 안 떠오를까요? 이렇게 삥땅을 치거나, 아, 이런 거 말고 좀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좀 하여튼 아시겠죠? 그것만 안 하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 맡고 있는 그 채널을 지키고 있는 것이 먼저 지친다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간섭하시는 일을 인간이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우리를 위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율법, 그러면 처음에도 우리 말씀 신명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에서 율법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범하면 죽이는 거,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길을 제시한 것이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 그러면 거추장스러운 것, 저촉되면 벌받는 괜히 들어온 무슨 감시병,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된 것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복주심들을 맡아오는 자가 이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이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이걸 싫어하고 뭐라 그래요? 만나를 먹게 해줬더니 뭐 달라고, 이번에는 고기 달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지겨워 죽겠다. 이게 굶어 죽게 돼서 만나 내려줬더니 이제 하는 소리가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게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게 아주 표현이 아주 적절하죠. 15절. 이건 목사들이 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모세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랑 50보 100보예요. 못해 먹겠습니다. 이거예요. 사표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장로 70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님들이 함께 다 명칭이 장로입니다. 설교를 전담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 설교를 전담치 않는 장로님들 그냥 보통 장로라고 부르죠. 근데 어떻게 된 게 한국 교회는 전통이 이 목사와 장로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서로 견제하는 사이 같이 이상한 전통이 굳어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와 장로는 함께 이 일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지치지 않게 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어느 중에서 뽑았냐면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 그러면 한 집단에서 제일 어른들이죠. 어른이란 나이만 먹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분별과 인격과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 70인을 뽑아 일단 모세가 지는 이 짐을 나누게 한 겁니다. 이렇게 가지 마세요. 모세가 목사의 상징이고 70장로가 그의 보조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구원,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그 이 은혜됨과 복된 것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이걸 배척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자가 지친다고요. 그걸 서로 지치지 않게 해주는 일을 위해 이쪽에도 하나님이 여러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꼭 맡아야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직과 질서상 장로라는 직분을 만든 것이지 교회 안에는 직분을 공식적으로 갖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그 일을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맡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누가 이런 어른이 되고 누가 아이가 되고, 또 다른 일에서는 거꾸로 아까 일에 아이 되었던 사람이 어른이 되고, 아까 어른이었던 사람이 아이가 되고 하는 일이 교차적으로 나타나서 서로 돕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혹 이 일을 맡게 되면, 물론 장로님들은 물론 그렇고 장로라는 직분을 공식적으로 맡지 않았어도 어떤 경우에, 혹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장로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 내용적 수준에 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더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그가 맡은 일의 초점은 관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통찰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일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명인 줄 인식해야 됩니다. 숨 안 쉬고 좀 길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느냐면,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싸움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면 무엇을 방해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것만은 끊이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장로된 자의 책임이다 말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예배 볼 때만 우리 같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걸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싸우는 교회들을 가보면 어떡해요? 뭐 A파와 B파가 싸우면 A파가 찬송 부르면 B파는 통성기도 하고, B파가 설교하면 A파는 또 딴 거 하고 서로 방해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이 왜 저 핸드마이크 사이렌 울리는 거 있죠? 상대방이 뭐 하려고만 하면 사이렌 울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 팀에서 누가 강단에 올라오면 몸 좋은 사람들이 가서 붙잡아 내리고 매다 꽂고 강대상 점령하고, 정치판이나 교회판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막고 반대하는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놔두면 올라와서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정죄를 하니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죄를 하니까, 목사와 교회가 틀어지면 왜 서로 예배 보기가 어려우냐?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랄을 떠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는 것, 아시겠죠? 이게 장로의 책임인 겁니다. 끝나고 무슨 싸움을 하든, 뭐 칼을 뽑든 총을 뽑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해야 되는 일만은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와 장로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시험거리들도 그 싸움을 하다가, 그것이 시비를 가리다가, 바로 이것,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거든 무조건 중단하시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 많은,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많은 그 중간 지도자들이라는 그 돕는 보조자들을 얻은 것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모두에게 납득하거나 이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스더 4장 같은 데 가보세요.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알게 된 모르드개가 이제 에스더에게 와서 내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으니 내 백성을 구하는 일에 네가 힘을 써라. 네가 왕비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고 너 외면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려고 아마 너를 왕비를 세웠을지 모르는데 네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방해받으실 것은 없지만 너는 내 책임 안 한 것이 된다. 너 그거 기억해라. 이렇게 맞는 말이겠지만 일종의 공갈을 협박도 한 셈이죠.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개에게 답을 준 것을 이제 16절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인데 옛날 그 이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왕의 부인일지라도. 그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 갔을 때는 왕이 호를 내밀어 그에게 괜찮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곁에 오면 다 죽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나와 같이 기도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게 합시다 하고 자기의 일을 나누어 달라 그러질 않고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 잘 되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맡는 거예요? 일은 에스더가 혼자 맡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사람들을 보고 나누자고는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시거나 그런 수준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직분을 받아서만 장로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장로에 해당하는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 믿는 한 집단에서 장로 직분을 해야 되면 그 외롭고 무거운 짐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소연하면 바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 주십시오지 내가 이만저만한 일을 맡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거 나랑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촉구해서 짐을 상대방에게 나눠서 가지려고는 마음을 가지면 이 일은 못 맡습니다. 이 일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 하나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라든가 무슨 목사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건 말이죠. 술 먹고 휴가 나온 군인이 땡깡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지 알아?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함께 그 위로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주시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각자가 지는 짐은 혼자 지기 무겁습니다.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되는 짐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짐을 맡기셨다는 걸 알면 그 짐은 자랑스러운 짐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것이 장로의 영광이요 또 큰 특권이요 또 큰 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져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하심이 끊임없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와 장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그가 맡은 짐의 귀중함과 무거움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게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사건이 그런 짐을 지는 쪽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그 원활함을 위하여 그 짐을 지는 자들이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골고루 나누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은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집사를 뽑게 되죠? 구제하는 이 일, 하나님의 통치가 골고루 모두에게 나눠지게 하는 실물을 위하여 집사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가져야 할, 뭐 또 공식적으로 집사로 뽑힌 사람만 꼭 집사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집사직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가 받은 모든 은혜와 알고 있는 진리와 구원을 나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며 편협하지 않아야 되며 어떤 그 사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모두에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더 설명을 해놓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8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다 그게 나와요.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성실하게 하라고요. 구제하는 자가 성실히 해야 됩니다. 성실히 하라는 것은 그 늘 그 뭐라 그래야 돼? 늘 그렇게 하라고요. 아 이건 뭐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돼. 늘 꽉 차게 하시라고요. 중간중간 옛날 여치기 할 때 속 빈 것 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실하게 꾹꾹 담아 나누시라고요. 에? 대강 흘려 담지 말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 예전에 이 구절을 다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긍휼을 입는 자들이 게으른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긍휼을 입는 자들이 댕댕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편지를 해왔어요. 저를 좋아하고 제 설교에 심취한 자라 하는 말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서적을 사볼 능력이 없으니 책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답장은 안 하고 책만 여러 권 보냈어요. 잊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그동안 답장을 일찍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장을 일찍 못 드린 이유는 어떻게 사람이 책만 달랑 보내고 답장 한마디 한자 안 써 보낼 수가 있습니까? 너무 괘씸하고 뿔이 나서 편지 쓸 마음이 없었는데 또 내가 참고 다시 편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안 보낸 책 다시 보내시오. 이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또 나머지 책 보내기로 했어요. 그거 뭐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저에게 그 물어온 질문에 답을 받을 것과 요청한 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저한테 간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빚 갚는 마음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꼭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고마워하지 않고 너희가 더 가졌으니까 더 내놔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하세요. 네, 그러고 하세요. 승질 내지 마시고.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달라는 싸움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못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에게 준 건 놓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달래는 거죠. 욕심을 따른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는 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평생은 이거 나누기 위하여 존재하지 우리의 갈급한 걸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셈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만나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약속된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호위 아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못 보면 성도들은 금방 결핍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과 비교해서요? 세상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눠줘야 할 자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꺼 달라는 싸움을 하느라고 광야 생활하다 그만이죠.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완성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어느 날은 장로 역할을 하고 어느 날은 집사 역할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장로 집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지켜내는 언제나 여기 오면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있는 그 창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친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가서 직접 나눠주는 자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 일의 반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못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도 안 준 분이요 원망받게 할 게 없으며 왜 우리 교회 목사나 장로는 우리한테 이런 건 못 주나 집사들은 못 하고 있나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로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뼈저린 교훈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단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부유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소유하고 자기의 소유를 위하여 싸우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나눠줄 것을 책임으로 권리로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눠주도록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것은 벌써 먼저 채워지고 넘친 것 아닙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든지 욕심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핍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시고 여러분이 진심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죄악됨 때문에 그 어려움이 생긴 것이지 저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생긴 어려움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려움이 아니며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하셨거나 소홀하셨거나 적게 주셔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짐들은 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요 한 알의 썩는 밀알로 작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이요 통치의 관문이요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손길로서 그 어려움과 수고가 있을 뿐이지 절망과 비극과 고통으로서의 어려움은 성도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신자의 특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나누는 자로 증언하는 자로 모범을 보이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일컫는 대로 우리는 승리자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현실 똑똑히 인식하고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서서 생명과 진리를 증언하고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